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회담을 마치고 나온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프로세스를 함께 전망하고 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로 미국을 방문해줘 고맙고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 무기 거래 조약 AT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총기업회 NRA 연례총회 연설에서 절대 ATT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NRA는 그동안 70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무기 사업을 규제하려는 ATT에 반대해왔고 ATT가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6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1대1로 정상포럼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포럼에서 283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상공업계 인사들이 포럼 기간 열린 기업가 대회에 참가했다면서 기업가 대회에서 총 64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대1로 공동건설 파트너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협력의 질도 높고 전망도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하루 만에 64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미 전역에서 소액 후원자 등으로부터 10만 7,400여 건의 온라인 후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97%가 200달러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베토 오르코 전 텍사스주 하원 의원은 출마 선언 뒤 24시간 동안 610만 달러를 모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59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고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는 20번째 후보로 출마 선언 전부터 여론조사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스리랑카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용의자 은신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뒤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시신 15구가 수습됐습니다. 스리랑카군은 동부 사만투라이 마을 인근에서 테러 용의자들의 안전가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아파투바 스리랑카군 대변인은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에는 대량 폭발물이 보관돼 있었고 용의자들은 테러를 주도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 조직원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은 군경이 접근하자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며 거세게 저항하다 경찰과 군에 진압됐습니다. 루안 구나세카라 경찰 대변인은 은신처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시신 15구를 발견했다면서 이들의 사인은 자살폭탄 테러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군은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책 판매량이 지난 5년 동안 1.8% 줄었답니다. 관련 사업체 수도 3% 줄었고 업계 종사자도 2.9% 줄었습니다. 이 요즘에는 전자기기로 책을 읽는 게 편하다 보니까 서점이나 온라인으로 종이책을 구매하는 독자들이 줄고 있는 건데요. 유명 대형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소식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유서 깊은 미국 대학의 도서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미국 명문 예일대학교 도서관이 지난 1월에 이 도서관 장서 수를 15만 권에서 4만 권으로 대폭 줄이고 대신에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도서를 대출하는 규모도 줄었고 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 도서관에서 책들을 없애는 것은 책 문화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디지털 세대인 대학생들이지만 전자 화면보다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읽을 때 더 깊은 수준의 사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서관의 책을 빌려보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을 벌이는 학생들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책을 읽을 때 학자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교수님도 논문 과제에 늘 인쇄물을 참고하라라고 한다면서 종이책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일대 도서관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도서 목록을 다시 점검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I am not the only one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mogiest City. 미 전역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가 꼽혔습니다. 전국에 10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세크라멘토 같은 다른 거대한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20여 년 동안 최악의 대기 오염에 시달린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이 스모그는 따뜻하고 맑은 날에 배기관과 발전소, 산업용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형성되며 온난한 기후는 오존 형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오존이 갖고 있는 강력한 산화력은 하수의 살균, 악취 제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고요. 지구 대기 중에 오존층을 형성해서 보호막의 역할도 하는 등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이 됩니다. 이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은 그을음과 매연인데요. 이 캘리포니아는 매연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이 미국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고 조기 사망, 폐암, 천식 발작, 심장 혈관 손상, 이 발달 및 생식 피해의 위험을 유발한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대기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포츠 도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의 전설 폴 스콜스가 이달 중순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잉글랜드 축구협회 규정을 위반하고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 도박은 각종 스포츠의 승패를 놓고 돈을 걸어서 맞추면 돈을 따고 틀리면 돈을 잃는 노름입니다. 돈의 규모는 몇 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한 없이 올라갑니다. 합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주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6개 주인데요. 지난해 5월 미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도박의 합법, 불법 여부를 각 주의 재량에 맡겼고 이후 여러 개 주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몬태나주와 아이오와주 주지사가 주민들이 스포츠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의원들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을 이르면 이달에 통과시킬 예정이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인디애나주는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 도박을 승인하는 주가 됩니다. 온라인 베팅 허용 여부, 높은 세금 부과 기준, 게임장 운영권 획득 과정 등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발생한 갈등 탓에 몇몇 주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AP통신은 자체 취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검토한 주가 최소 29곳가량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주 의원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탐욕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아우스 아이오와주 하원 의원은 새로운 중독 물질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에 정제유 690톤을 제공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는데요. 오택성 기자의 보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690여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월에 690여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을 했습니다.
네.
안보리는 지난 2017년에 채택했던 23975를 통해서 1년 동안에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게 한 50만 배럴인데요. 그러니까 한 6만에서 6만 5천 톤까지만 북한에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2월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1월과 비교하면 1월에 약 479톤에 비해서 소량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의 북한에 제공하는 정제유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는 거네요.
네, 물론 1, 2월에는 이제 약간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지원량이 약 1,600톤인데요. 특히 이 기간을 지난 5개월로 환정하면 월 평균 2,260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공급량은 이것보다 뭐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죠.
네.
지난해 중국은 19,188톤, 러시아는 29,24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에 정제유를 주로 공급했던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올해 1월과 2월 북한에 1,358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안보리에 보고를 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중국은 1,117톤을 공급했는데 중국보다 9배 정도 많은 양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초 두 달 동안 북한에 공급한 양은 모두 11,520여 톤 정도인데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에 현재까지는 20% 정도 수준입니다.
네. 뭐 중국하고 러시아 모두 북한의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이들 국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그렇죠.
지난 2016년, 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되고 이에 대해서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때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유엔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이 두 나라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 협상 방식이나 제재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조금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른바 일괄 타결 방식 빅딜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단계적 해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주요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이미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일부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25일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결정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나선다고 당장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유엔
네.
회원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 함께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건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말고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점을 또 미국 측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찾고 있는 새로운 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김 위원장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염두에 두고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는 관측이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뜻하는 건 또 아닐 겁니다.
네.
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또 그리고 앞으로의 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면 이런 때를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길의 전환을 서두른다거나 늦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측에 주는 메시지도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미국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대북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중국이 나서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후에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은 조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이 시 주석의 방북을 조금 재촉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에 북한을 방북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이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또 주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도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김카니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전직 관료들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브리킹스 연구소가 지난 22일에 미중 외교 4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미 전직 관료들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시어 전 국방부 차관보는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중국 선박이 불법 유류 환적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어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가 중국과 달리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모른 척하고 있다 지적도 나왔네요.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요. 중국이 원했던 것은 핵실험장 폐기 또 핵실험 중단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큰 목표들을 이룬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설득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 제안이 거부당하자 새로운 대미 지렛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또 김정은 위원장 은 작은 도발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렛대가 있다라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네.
북한이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술책이었다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건 기자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이 최근 갱신한 난민 현황 자료를 보면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2017년 1월에 1명, 또 2018년 회계 연도에 5명, 그리고 2019년 회계 연도에 1명뿐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9년 회계 연도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개월 동안 단 한 명에 불과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 정부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지난 2006년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했는데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네, 뭐 탈북 난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 해에 수십 명이 넘게 입국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한 해가 2008년 회계 연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37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뭐 가장 적은 해는 뭐 2019년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2018년 회계 연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수용하는 전 세계 난민 규모가 2018년 회계 연도에 4만 5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탈북 난민 규모는 상당히 이제 적다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규모가 최근 더 감소한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나 난민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에 미 정부는 난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 난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아투 사무총장은요. 일단 북한 정권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이 탈북 난민 입국 감소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인
네, 그렇죠.
거죠. 하지만 미국의 난민 심사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이 입국 절차가 이보다는 조금 간단한 그리고 정착 지형도 풍부한 한국을 행선지로 선택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또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감시가 강화돼서 탈북민이 더 줄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북 소식통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과 북한 정부가 모두 북중 경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까지 검문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대가 야간 감시 모니터와 무인기를 통해서 이 5G로 연결해서 국경 지역을 24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 스스로도 탈북하는 것에 힘들어졌고 또 중개 비용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2017년 1,127명으로 전년보다 300명가량 줄였고요. 또 지난해에도 1,11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또 탈북민들이 미국에 정착한 그 지역 분포도 흥미롭죠?
네, 국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내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네.
이곳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많이 살고 있죠.
그렇죠.
국무부는 모두 31명이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고 중서부 켄터키주에 28명, 일리노이주에 21명이 정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18명 가운데 여성은 134명, 남성은 84명, 입국 당시 나이는 20, 30대가 114명으로 전체 52%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난민들은 미국에 가족이 없는 한 그 도시 인구와 지역 안배,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거지가 비싼 대도시 중심가는 사실 거의 없고요. 도시 근교 혹은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가 되게 행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난민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상당수가 미국 시민이 된 거죠?
네.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뒤 1년 뒤면 영주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비자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또 이 이후에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해서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방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고아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최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에 취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들처럼 조직적인 활동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28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김영곤 기자의 보도인데요.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3일 VOA에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북한 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행사는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숄티 대표는 올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침해에 올해는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이 녹아있는 곳으로 장마당이 어떻게 조성돼서 운영되는지를 알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또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목적입니다.
네. 또 오는 29일에는 북한의 여성과 장마당 메커니즘 뭐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번이나도 연다고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관을 합니다.
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의 번창하는 장마당 시스템을 알고는 있지만 장마당에 대한 북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내 장마당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척자 등이 참석한 이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요. 또 북한 여성의 역할과 장마당 경험에 대해서 탈북 여성이 직접 증언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이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뿐만 아니라 장사와 떼기밭 경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원 노동까지 하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30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의 다리 놓기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합니다.
네.
또 다음 달 3일에는 디펜스 포럼 주최로 미 하원 건물에서요.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열립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 부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정보원에 따르면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이 이 후임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교체된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김영철 교체를 확인한 한국국가정보원도 교체 이유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과에 상당히 실망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한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손을 뗀 건가요?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협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대미 협상을 그동안 맡아왔거든요.
네.
김영철은 통전부의 대화 상대인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현 국무장관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요. 또 이후 폼페오 국장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일찍부터 북한이 김영철을 협상 상대에서 교체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죠.
네, 한국 일부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 통일인형에서 그런 보도를 했고요.
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군 출신인 김영철의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교체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영철 교체를 통해서 미국도 폼페오 장관을 미북 대화에서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기자문답 형식으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만 김영철이 대미 협상에서 손을 뗀 것이 확인되고 또 새로운 협상 책임자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새로 통일전선부장이 임명된 장금철은 대남 사업에 관여한 인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통일전선부가 아니라면 어느 기관이 미국과의 협상을 맡게 될까요?
한국 언론은 외무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5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확대 회담에 이어진 만찬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을 했는데
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동안 통전부가 비핵화 협상을 맡았던 것 자체가 조금 정상적인 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성으로 알려졌던 김영철이 물러나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까요?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제1부상이 김영철에 비해서 덜 강성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해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네.
특히 두 사람은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도 능숙해서 미국과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1, 2월 대북 정제유 지원량 살펴봤고요. 또 지난 25일에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감소한 탈북 난민 입국 규모도 살펴봤고요. 북한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해임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 돈을 벌기 위해 동토의 땅 러시아로 갔지만 결국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기독교 선교사가 된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러시아 시민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러시아 벌목공에서 러시아 북한 선교사로 그리고 2년 전 미국에 처음 뿔을 내렸던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기독교 목사가 된 앤드류 조 씨. 지금은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운전 거리에 있는 교회에 거의 매일 나가 업무를 보지만 교회 밖에서도 종종 교인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미 동북부 버지니아 한인 밀집 지역.
기도를 얼마나 해주셨는데.
한 중국집 음식점에 초대받은 앤드류 조 씨.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도 나눕니다.
Delicious. I like it.
미국 생활 7년 만에 미국 시민이 된 조 씨. 이제 이 정도 영어 표현은 자다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러시아에서 학교 사람들이 거의 한 30년을 넘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에 말이
오래 있어요.
미국에 오기 전 살던 곳이 러시아하고 북한이다 보니 앤드류 조 씨가 모인 자리의 화두는 종종 태평양을 아우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조 씨의 생각도 아득해집니다. 모임이 끝나고 난 뒤 조 씨는 어딘가 전화를 거는데요.
퇴근했어? 퇴근했어요. 어쨌든. 오늘 토요일이니까.
러시아에서 만난 벌목공 출신 친구 세르게이.
전번에 전화 한번 했었거든.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여기 와이프 뭐 몸은 괜찮죠? 뭐 그런 거.
자주는 못하지만 조지아주에 사는 그에게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요.
그래.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눌 때면 격동의 세월 비바람을 함께 맞았던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아니다, 그래도 복이다. 네, 저게 복이야. 잘 만난.
사선의 담을 넘었던 7년 전 세르게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 씨는 러시아 시민권을 딸 생각을 하던 북한 선교사였지만. 함께 생활하던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면서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때 거의 뭐 한 9명의 우리 형제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게 어떤 두 형제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들한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었고 굉장히 형제들이 위험에 처했죠. 그 형제는 두 형제는 체포돼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압송됐고 네. 그런 사건은 특수 사건이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함께하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이제 조 씨가 생각할 것은 나머지 형제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출로를 이제 찾고
감상에 젖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나라를 떠야 했습니다.
NGO 단체 김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김 선생. 탈북자들을 탈출시키는 방면에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자신들의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한 7명 정도 형제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 선생님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김 선생은 7명이 탈출할 방법과 목적지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나 한국행도, 미국행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영사관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하버롭스에서 기차로 13시간 걸려요. 그걸 타고 가야 하는데.
북한 보위부와 러시아 경찰 역시 행동을 개시한 상황. 조 씨가 먼저 13시간 기차를 타고 영사관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바로 하바롭스크에 있는 형제 한 명을 이동시켰습니다.
어디로 해서 그분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숙소까지 안내해서 이제 대기시키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일주일이면 이제 7명이다 볼 수 있다.
자신을 포함해 2명 도착. 나머지 5명에게 같은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탄다고는 연락 왔는데 그다음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전화를 러시아 경찰에 받는 거예요. 아, 체포됐구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발각될 수 있으니 한 명씩 이동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나머지 형제 중 4명이 함께 기차역으로 갔다가 체포된 겁니다.
경찰도 그냥 이제 사복을 딱 하고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것들 분명히 용차를 타고 이동할 것이다 다 파악하고 기차도 못 타고 바로
그렇게 4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잃었고 그 뒤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를 타고 온 사람이 세르게이였습니다. 조 씨는 세르게이와 함께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망명 신청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 진입.
그 영사관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이제 가 정찰을 하고 그 경찰에서는 근무 환경 여러 번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조 씨와 세르게이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영사관 담을 넘을 준비를 하는 동안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하바롭스크까지 날아와 탈출 계획을 짜고 급히 갔던 김 선생이 한국의 KBS 방송 취재진과 함께 그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하고 전화를 이렇게 연결 상태로 해놓고 전화를 끄지 않고 내 주머니에 놓고 그 상황을 이제 김 선생 다 이제 듣는 거죠. 담 넘는 소리 뭐 다 들어가서
혹시
성공적으로 잡힐까 봐.
두 사람이 붙잡히더라도 러시아 측이 그들을 쉽게 북한에 넘기는 일을 막아볼 계산으로 김 선생은 연락을 취해놨던 겁니다. 하지만 영사관에 들어가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까지 그들의 힘으로 가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긴장했던 담을 하나 넘는다는 자체가 보니까 국경을 하나 넘는 거나 같아요. 생사 운명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
담 하나가 국경 같았다. 당시 상황을 조 씨는 자신의 수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무 요원들과의 직선 거리는 약 20m. 담의 높이는 1.8m 정도. 담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는 15m. 또 근무 요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건물까지의 거리는 20.5m 정도였습니다. 우린 좌우를 살펴볼 사이도 없이 담에 붙었고 넘는 순간 요원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영사관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를 향해 달려왔고 우리도 담에서 떨어지자 바로 건물 출입문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뛰어오든가요?
무이끄다? 무이끄다는 당신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라, 스토리 하면서 이제 막 뛰어오는 거야. 목숨을 걸고 달리니까 경찰받아서 바닥까지.
손끝에 닿을 듯한 거를 두고 그들도 뛰고 러시아 경찰도 뛰었습니다. 마침내 영사관에 진입해 한국인 직원이 있는 곳까지 죽을힘을 다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2000년 러시아 딘다 임업소 그리고 하바롭스크를 거쳐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10년 세월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앤드류 조 씨는 혼자가 아닌 세르게이와 함께 그 땅을 떠나 미국으로 날아왔고 사선을 함께 넘은 그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도 일이 그래도 잘 돼가고 있네요. 그래요, 세르게. 아이고, 그래도 목소리만 들어보니까 좋네요.
그래.
그래요. 나중에 또 통화하고.
어, 그래. 네. 건강하고.
네. 그래요. 들어가요.
네.
오케이. 바이.
지금 앤드류 조 씨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를 도운 사람들과 함께 사선을 넘은 동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담을 넘어 안전지대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남부 대표와 평화 회담을 계획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남부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평화 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1865년 3월 4일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말고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여전히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남북은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병사들은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에 이르는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켜야 했지만 사실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리치몬드에서 피터스버그까지 60km 길이의 방어선을 지키기 힘든 건 물론이고 전투에 투입될 병력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리치몬드와 피터스버그 이 두 도시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두 도시를 포기하고 남부로 퇴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내려가서 조 존스턴 장군과 합류하겠습니다. 두 부대가 힘을 합쳐 남부 땅에서 북부군을 몰아내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맞붙어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퇴각하겠다고 한 로버트 리 장군의 계획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 장군의 계획대로 남부군이 행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북부군이 곳곳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 사이를 돌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전선 가까이에 병력 1만 1,000명을 배치하고요. 북부군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북부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심한 폭우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들판이 불어난 물로 넘쳐났고 북부군은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군은 날씨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북부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부의 병력은 남부군에 비해 5배가 넘었습니다. 남부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북부군을 저지할 수 없었고요. 결국 퇴각했습니다. 남부군은 서둘러 도망쳤지만 북부군의 추격을 받고 반 정도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모든 전선에 대해 즉각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군과 남부군 모두 상대편 전선을 향해 무섭게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전선의 한쪽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전선도 잠잠해졌습니다. 대포들의 섬광도 뜸해졌습니다. 드디어 전선 전체가 잠잠해졌습니다. 남부군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로버트 리 장군의 전선을 돌파하려고 애썼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리치몬드를 점령하기 위해 내려갔고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남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부의 정부는 로버트 리 장군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포로로 잡힐 운명에 처했습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리치먼드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군수품들을 소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탄약과 포탄들을 처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번져나갔고요. 건물들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거리는 불타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뤘습니다.
북부군은 리치먼드로 신속히 진입했습니다. 한때 남부군의 자랑스러운 수도였던 리치먼드 하늘에 연방의 성조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리치먼드를 방문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의회를 방문하고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살았던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고마우신 대통령님.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검은 피부를 가진 제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로버트 리 장군의 퇴각군에 대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작전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전부와 전령을 통해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북부군은 퇴각하는 남부군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남부군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길에서 이탈하는 병사도 있었고요. 행군을 계속하면서도 소총과 장비들을 버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아들이 부릅니다. When we were young 들어보시죠.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